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1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오늘 설교 제목은 산헤드린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어느 특정한 금요일에 비상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며 어둠이 지배했던 3시간 그때 우리의 구세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여기 나와 있는 공회는 헬라어로 순헤드리온이라고 발음되는데 유대인들 최고의 자치 의결기관입니다. 최고의 법정기구입니다. 유대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회 산헤드린의 구성은 전직 대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가문 패밀리 사람들 24명과 장로들 24명과 서기관들 즉 율법학자들 22명으로 그리고 현직 대제사장이 의장으로 그러니까 전체가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권위를 가진 단체입니다. 59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탐욕과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불법을 행하는 것이 습관이었던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들이 불법으로 산헤드린을 소집하여 지금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불법적인 증거를 찾아내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날 예수님께 행해진 그 일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의이며 불법이며 부당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가해진 모든 것이 거짓이고 불법적인 그러한 행위와 말들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된 장소, 소집된 날짜, 소집된 시간 이 세 가지만 보아도 불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소집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내부에 위치한 제사장의 뜰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공회가 열린 그 장소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 다시 말해서 그의 사택 공간에서 열린 것입니다. 불법입니다. 두 번째, 사형 판결 같은 중대한 사건은 안식일 전날이나 절기 전날에는 열리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준비일인, 다시 말해서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 새벽 시간에 산헤드린을 소집했습니다. 불법입니다. 산헤드린 법정이 열리는 시간은 해가 뜬 시간에서 해가 지는 시간까지, 다시 말해서 아침 소제를 드리는 시간에 개정하여서 저녁 소제를 드리는 그 시간에 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법 체포하여서 예수님을 한밤중에 예민신문하고 그리고 이 새벽 시간에 공회를 소집합니다. 불법입니다. 이 불의한 자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불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법정의 풍경을 보면은 대부분 그가 유죄이든지 무죄이든지 억울함을 호소하고 형량을 감량하기 위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모든 변호를 다 동원합니다. 무죄인 사람, 무죄를 확신하는 사람은 억울함 때문에, 아니면 죄가 있는 사람은 그 형량을 감량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힘을 다 끌어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법적인 고발과 거짓 증거에 대해서 자기 방어하는 대신에 침묵을 지키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극도에 필요한 진실 외에는 침묵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의한 자들 앞에서 기꺼이 정죄를 받고 불의한 판결을 왜 주님께서 고스란히 수용하셨을까요? 그분에게는 여전히 하나님 아들로서의 권세가 있고 그분이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한순간도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겟세마네에서 체포당하실 때 베드로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금과 몽치를 들고 군대에 출동하듯이 겟세마네를 포위하고 예수님을 체포하십니다. 그때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시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주님께서 순순히 체포당하세요. 열두 영, 얼마나 큰 규모의 천사들 군대인가. 열두 개 군단 규모라는 뜻입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은 열두 영 하면은 열두 군단 규모의 천사들입니다. 로마군 일개 군단은 오늘 레기온이라고 그러는데 6천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개 군단이니까 7만 2천의 하늘 군대를 동원할 수 있죠. 이들 12 군단의 천사를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말 한마디면 주님께서 여전히 이런 규모의 하늘 군대를 동원하실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가능한데 주님께서 왜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왜 순순히 체포되시도록 자신을 허용하셨을까? 다음 구절이 답입니다. 54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만일 내가 이 권세를 사용하면, 내가 만일 부릴 수 있는, 아버지께 요청할 수 있는 12군단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려. 왜 자신에게 있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고요? 왜 12개 군단의 천군 천사를 풀어놓을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대신 무기력한 모습으로 순순히 자기를 내주셨다고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섭리하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요. 이런 불의한 체포가 자행되는 동안, 이런 불법적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한 불의를 당하도록, 십자가에서 불의한 죽음을 당하도록 의도적으로 계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사람들은 법정에 서면, 법정에 들어가면 그것이 변호사든지 검사든지 피고인이든지 모두 이기려는 의도로 법정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기려는 의도로 산헤드린 법정에 서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들 하나님께서 열망하신 죽음의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그 법정에 서십니다. 왜요? 이 길만이 인류를 묶고 있는 저주를 깰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모든 호흡하는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예외 없이요. 호흡하는 모든 사람이 저주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죄의 저주와 상관없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인류를 묶고 있는 저주를 깰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를 감당하셔야 했고, 그래서 비로소 저주가 깨어지는 역사가 가능하기에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 여호와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 적,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700년 뒤에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발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섭리하신 계획적인 죽음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불행한 일이, 우발적인 비극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된 불행이었습니다. 계획된 비극이었습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공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우발적인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도 그분 앞에 우발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비극적으로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소하게 보이는 것도, 그리고 어떤 제국을 다스리는 군주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는 그 일, 그래서 우리를 얻으시는 여기에 세심한 하나님의 계획된 손길이 있음을, 다음 두 가지 성경에 나오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마음에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합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아합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가 참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제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 했습니다. 참 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시간을 주셨다가 끝내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를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이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보충 설명을 조금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남유다의 경건한 왕 여호사밧과 사돈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돈 왕에게 연합 군대를 편성해서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군을 격퇴하자라고 사돈 어른에게 말합니다. 북쪽에 있는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고 남쪽에서 올라온 요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차별하게 두 왕을 다 죽일 계획이 없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미리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이번 전쟁에서 죽는다. 그것을 거짓 선지자들은 부인을 했지만 아합은 선지자 미가야의 말이 깨름직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왕복으로 차려입고 전쟁에 나가게 하고 자기 자신은 일반 군사로 변장합니다. 열왕기상 22장 30절에 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다시 말해서 적군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깨름직했기 때문에 일만의 그것이 진실이라면 피해보고자 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계획하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치열하게 전쟁이 진행됩니다. 34절이에요.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솔기를 손지라. 한 사람은 아람 군사 한 사람입니다. 고대시대의 전쟁을 보면 알겠지만은 물론 스나이퍼처럼 잘 쏘는 사람이 있어서 화살을 손실하지 아니하고 직격탄을 날려서 죽이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허공으로 날려요. 네, 그 말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at random, 무심코, 생각 없이, 목적, 방향 없이 그냥 날렸다는 거예요. 아마도 무서워서 쳐다보지 아니하고 자기 머리 위로 들어서 이렇게 활을 쏘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솔기를 손지라. 왕이 그 뱅겨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우연히? 아닙니다. 갑옷솔기가 어디예요? 아합의 갑옷 가슴막이 이염새 부분이에요. 이염새 부분이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1cm? 우연히 날아온 화살이 이염새 부분, 방어하지 못하는 그 이염새 부분을 관통해서 심장을 찔렀다는 거예요. 깊숙이 바뀌었습니다. 아람 군사가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그냥 날린 화살 하나가 아합의 갑옷 이염새 틈새 사이를 뚫고 가슴팍에 꽂힙니다. 2cm만 비켜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 화살은 비켜나가지 못합니다. 우연히 쏜 화살이라고요? 아닙니다. 전혀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의 삶이 우발적인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베들레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선지자 미가에게 주께서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 메시아의 출현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누구의 성읍입니까? 누구의 마을입니까? 다윗의 출생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나중에 모습을 드러낼 것인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다시 말해서 영원 전부터 그의 근원을 가진 어떤 존재가 메시아로 모습을 드러낼 것인데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이때로부터 700년이 흐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 동네를 방문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역을 잠시 소개하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북쪽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경기도가 북쪽에 있잖아요. 경상도는 남쪽에 있고 이런 식으로. 북쪽을 갈릴리 도라고 합니다. 남쪽 도를 유다도라고 합니다. 유대. 그리고 중간 지역, 잘 상종하지 않은 그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세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요. 북쪽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유다 지역. 나사렛은 북쪽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700년이 흘렀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북쪽 갈릴리 지역을 방문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 27절이요. 여섯째 달에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북쪽이에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해요. 31절에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런데 북쪽 나사렛 살고 있는 요셉과 증혼한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내용 자체는 여기서 날 아들은 선지자 미가에게 예언한 것과 일치합니다. 아, 그런데 베들레헴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거주하고 있는 북쪽 갈릴리 나사렛 지역이 아닌 남쪽 지역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한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시킬까요? 로마 제국의 대군주인 로마 황제의 마음을 생각을 움직이심으로써요. 어떻게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최초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 전역에 칙령을 내려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고자 하는 생각은 1도 없습니다. 단지 황제가 되어서 인구조사해서 자세한 통계가 파괴되면 세금을 제대로 그대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적으로 정치 목적으로, 통치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로마 전역에, 제국 전역에 실시합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우편을 통한 인구조사 방식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선조 대대로 내려오던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등록해야 했습니다. 3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4, 5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어디에서요? 북쪽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증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왜 올라간다고 표현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8km 떨어진 베들레헴은 산지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만약에 로마 황제의 인구조사 칙령이 6개월 전에 명령이 발해졌다라면 아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인구조사하고 난 다음에 올라와서 나사렛에서 아이를 낳았겠죠. 만약에 이 오늘 기록된 사건보다 6개월 뒤에 로마 황제가 인구조사 칙령을 내렸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사렛에서 어떠한 결정을 했을까요? 오늘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 약속을 성취해야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직선 거리가, 다시 말해서 새가 날아가면은 직선으로 날아가면 110km 정도 걸립니다. 근데 산지가 있고 사마리아 동대를 피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안하면 200km 이상을 걸어갑니다. 지금 아이를 뱄습니다. 배가 불룩불룩불룩 불어와요. 200km를 어떻게 걸어요? 임산부가. 근데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잉태한 아기가 태어나도록 해산을 거기에서 하도록, 아마도 이 요셉과 마리아는 왜 하필 이 시기에 인구조사 측령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고생시키나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들레헴 메시아의 탄생을 성취하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생각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역사,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추적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배어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삶이 가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하는 게 옳은가? 불의하고 부당한 일을 직면할 때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가 된 나의 삶에 어떤 일도 우연히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없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어떤 비극도 어떤 불행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전 삶을 돌아보면서 아 그거 비극이었다, 아 그때 불행했다 라고 우리 스스로 진단하고 해석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만남들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일어나고 그래야 이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금요일, 비극의 금요일을 왜 Good Friday라고 했는지 질문했습니다. 죽음으로 패배한 그날이 왜 복된 날인가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우발적 죽음으로 끝났더라면 비극적인 암울한 날로만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직면한 죄의 저주가 끊기는 복된 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적인 죽음이 있었던 그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신 그 비극의 날은 죄인의 죄값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처리된 복된 날이었습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비극이 아닙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얻기 위하여 반드시 일어나야 했던 승리된 계획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에서 어떤 일도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은 만물이 모든 일들의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은 비극적인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비극적인 일들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그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인격은 죄인은 비극을 불행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주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극적인 일들마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인정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목적과 그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고 주님의 뜻을 추구하고 주님의 목적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 가운데 우발적으로 보이는 무슨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 일들을 경험해요. 이때도 경험을 하는 와중에서도 기억하십시오. 비극적인 십자가의 금요일이 일요일 새벽에 영광스러운 부활로 말미암아서 굿 프라이데이로 변화되었듯이 우발적으로 보이는 어떤 금요일을 내 삶 가운데 겪고 있을지라도 부활의 일요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에 지금은 돌아가신 S.M. 락리치라는 흑인 목사님이 오래전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설교를 어떤 사회학자, 기독교 저자인 그분이 그의 티칭에서 알리는 바람에 아주 이 설교가 일반화되었습니다. 그 설교 제목 내용은 It's a Friday, but Sunday is coming. 오늘은 금요일이다. 그렇지만 일요일이 오고 있다. 그 일부 내용을 번역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오늘은 금요일, 제자들은 목 잡는 양떼처럼 도망치고 마리아는 울고 있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모르고 있다. 일요일이 오고 있는 것을. 오늘은 금요일, 로마 군사들은 나의 주님을 채찍질하고 과시관을 씌운다. 그러나 그들은 모르고 있다. 일요일이 오고 있는 것을. 오늘은 금요일,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다. 아버지께 버림을 받은 채 오늘은 금요일, 그러나 일요일이 오고 있다. 오늘은 금요일, 모든 소망이 끊겼다. 사망이 이겼다. 죄악이 점령했다. 사탄은 웃고 있다. 오늘은 금요일, 단지 금요일일 뿐, 그러나 일요일이 오고 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금요일처럼 보이는 수많은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약속하는 일요일이 오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전능자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하심 가운데 아들 하나님으로 하여금 산헤드린 공회에 섰을 때 그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 죽음을 계획하신 것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 백성들로 하여금 이 은혜 가운데 이 거대한 거룩한 목적이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추구하며 하나님 뜻을 추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 백성들, 이 십자가 은혜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계획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님, 오늘 지난 이 메시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두어주셔서 이 내용을 밝혀주시고 각인의 마음을 사로잡아 내 주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 이기는 힘 더해 주시옵시고 내 주님과 연합하여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빛나셔서 우리 찬양하고요. 여러분 찬양할 때 힘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서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암울하고 우리 지배했던 금요일로 보였던 모든 날들과 만남과 경험들, 주님 안에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일요일이 오고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 일 일어나지 말아야 했다. 그 만남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어두운 생각과 경험들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프로세싱 하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자유를 선포합니다.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 묶음에서 그 새 고랑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십자가가 일어난 그 금요일 때문에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일요일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높입니다. 주님 높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높입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이 가운데 오시. 이 가운데 오셔서 이 가운데 오셔서 머리가 되시옵소서. 지배하시옵소서. 지배하시옵소서. 머리가 되시옵소서. 내 삶의 머리가 되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높입니다. 주님 높입니다. 이 교회 주의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 주님께서 머리를 대신 그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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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높입니다. 주님 높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